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게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전 세계 500여 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둔 전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해 북미는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고에서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에 포함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첫걸음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면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앞으로 열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군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는 전자정찰기들을 한반도 동해상공에 띄웠습니다. 군용기를 추적하는 민간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RC-135SS 코브라볼 한 대가 오늘 주일 미군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동해상공으로 출격한 데 이어 또 다른 한 대가 같은 경로로 비행했습니다. 먼저 출동한 코브라볼 한 대는 어제 투입됐던 같은 기종과 교대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잠수함 기지를 정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브라볼 정찰기는 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탑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발사 후 궤적 등에 관한 원격 측정 정보를 수집하는 기종입니다. 미 공군 제55비행단이 코브라볼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해상에 3대를 모두 투입한 것입니다. 이날 앞서 같은 날 미 공군 소속 E-8C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도 한반도 3만 1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해안포, 장사정포기지, 그리고 야전군 등 지상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 당국은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언한 데 따라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도 북한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태풍 판폰이 필리핀 중북부를 강타해 지금까지 최소 1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우루슬라라고 부르는 태풍 판폰은 지난 24일 필리핀에 상륙해 대형 산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성찬절인 어제 많은 비와 강풍으로 주택과 상점 건물들을 잇따라 파손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농경지 침수와 주택 붕괴, 정전, 항공기 결항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수만 명이 대피하거나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유명 관광지인 보라카이 섬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되고 외부와 교통이 차단되는 사태도 진행됐습니다. 단포는 현재 순간 최대 시속 19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으로 1등급 폭풍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오늘도 중북부 일대에 많은 비를 예보하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콩 반정부 시위대가 성탄절 휴일 시내 주요 지점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시위대는 성탄절 전야부터 시작해 이틀 동안 주요 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은행 지점 시설 등을 파손한 가운데 상점가에서 홍콩 독립 등 구호를 외치며 진압병력에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번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은 없었지만 미얀 군당국은 연말과 연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연일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하면서 미군 정찰 자산의 능력과 역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보호 아래 네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북한인 10명이 강제 추방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은 없었지만 미얀 군당국은 연말과 연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도발한다면 그 비난과 결과를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면서 고강도 도발이 예상됐지만 우려와는 달리 25일 성탄절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북 비핵화 협상 시안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온 만큼 언제든 도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성탄절 당일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고 해서 안도할 수는 없다며 연말, 연초까지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지난 23일 한중 정상회담과 24일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나서서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한 만큼 북한이 성탄절 도발을 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홍규 교수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서 지역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찌됐든 중국과 한국이 대놓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자는 데 합의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실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명분으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와 비난들을 감당해야 한다며 지금 북한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원래 계획대로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내년 신년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때까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번 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서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아마 나머지 분야, 결국 신년사에 실릴 만한 내용들에 대한 명분을 지금 축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신년사까지는 그냥 갈 것이고 그때까지는 ICBM이라든지 그런 고강도 도발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한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정찰기 두 대가 한반도에 또다시 전개됐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코브라볼 한 대가 26일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기지에서 출격해 동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또 다른 미군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스 역시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됐습니다. 이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에 대한 정밀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지속해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의 26일 브리핑입니다.
현재 저희는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대북 감시 태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전쟁열을 고취하는 대북 압박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26일 미국산 전투기의 전력화 행사, 군사적 대비 태세 점검 노름 등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노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 책동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자신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을 향해선 미국의 대조선 압박 책동에 편승한 남측이 미국 상전의 허세에 덩달아 허파의 바람이 차는 모양새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이와 관련해 어쨌든 북한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찰기가 계속 한반도에 날아오는 등 어쨌든 미국의 그 관심을 집중하는 데에는 성공을 한 거죠.
따라서 북한은 다음 단계의 새로운 형국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예, 북한이 미국을 향해 언급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각국의 외교 또 군사적 노력이 이어져 온 가운데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도 남아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이 나온 건 12월 3일이었습니다.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히며 긴장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성탄절인 25일까지 우려했던 무력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뒤 세계 각국은 북한을 주시하며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발언 직후인 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관해 논의했고 유럽 지역 6개국 유엔 대사는 안보리 회의 직후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협의사항 이행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단히 곤란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미북 협상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협상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만남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금은 일할 시간이며 이 일을 끝마치자며 지금 자신이 서울에 와 있고 북한에서는 연락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미 해군 P-3C 초계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리고 EH-3 조인트 스타트 등 각종 공중 지상 정찰 자산을 활용해 북한을 감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16일 유엔에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제출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또 한중일 정상은 23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끝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며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비록 크리스마스에 맞춰 도발에 나서진 않았지만 연말과 연초에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열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1월 1일에 있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정찰 자산 등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를 계속할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예, 북한이 자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연일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하면서 미군 자산의 능력과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인 정밀 감시 능력 자체도 뛰어나지만 비행 자체로 적에게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성 역할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트위터를 통해 이날 하루 미 공군 정찰기 5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북한의 포진지와 지상병력, 장비 움직임을 탐지하는 EAC 조인트 스타즈가 이날 새벽 가장 먼저 한반도 상공 3만 1000피트에서 식별됐습니다. 이어 오전에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한반도 상공 5만 3000피트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고 오후에 한 차례 더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궤적을 추적하는 RC-135S 코브라 볼도 이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동해 상공을 두 차례 정찰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미사일 발사 전 전자 신호를 포착하는 RC-135W 리벳 조인트 역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이날 하루 이례적으로 많은 비행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미 공군은 하루 전인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정찰기 넉 대를 한반도에 전개했으며 이 같은 미 정찰기의 분주한 움직임은 지난 19일부터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지난 5일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those are the things we're paying attention to, particularly as we get closer to the end of the year. The dialogue that we have within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5일 미 공군의 최첨단 주력 정찰기들의 이례적인 한반도 비행에 주목하며 이들의 능력과 재원, 역할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매체는 먼저 최근 가장 활발히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리벳 조인트에 대해 분석하면서 미사일 관련 전자신호 정보 획득에 특화된 정찰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C-135W 리벳 조인트는 선박이나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탐지하는 것처럼 미사일 발사 전 발생하는 고유의 신호를 수집해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사전 탐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대 반경 250km 안에서 발생하는 지상, 해상, 공중 전자 정보 신호를 모두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에 통신 신호를 감청하고 최초 발신지 추적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리벳 조인트는 출격 시 3명의 조종 승무 인력 외에도 암호 해독과 언어 해독 전문가와 전자전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 등 최대 27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중요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RC-135S 코브라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전 세계에 석대밖에 없으며 미 공군이 석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이 정찰기는 미사일 추적에 특화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브라볼은 올해 11월부터 동해상을 비행하는 횟수가 잦아진 정찰기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최근 새 활동이 포착된 이후 한반도에 자주 전개됐습니다. 이 정찰기는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를 갖추고 탄도미사일의 전자신호와 궤적을 추적하는 데 특화돼 있는데 사전 탐지가 주임무인 리벳 조인트와 달리 미사일의 사후 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후 재원과 성능, 비행활동을 최초 분석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핵심 정찰 자산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매체는 미군이 리벳 조인트와 코브라볼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항공기도 보유하고 있다며 조기 경보 통제기 E-8 조인트 스타즈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소개했습니다. 지상 감시 정찰 자산으로 분류되는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장착해 250km 이상의 거리를 탐지하고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최고 속도 시속 630km에 착륙 없이 30시간 동안 최대 23,000km를 날 수 있는 미군의 최첨단 정찰 장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과 연계해 광범위한 지역을 정밀하게 정찰할 수 있으며 특히 고해상도의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은 정찰기 활동뿐 아니라 위성과 다른 기술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중적인 정찰 감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do that through multiple platforms, Global Hawk being one of them, other air-breathing aircraft.
매체는 미군의 감시 정찰 자산을 통해 취득한 북한의 미사일, 군사 관련 정보는 적 도발 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전 경보와 신속한 역습, 발사장에 대한 선제 공격과 발사된 미사일 요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미 정찰기들의 진정한 가치는 적에게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도발 억지 능력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취득한 정보들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효상진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VOA는 연말을 맞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한 남북관계를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한국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교류협력의식조사에 따르면 5년 안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의견은 응답자의 39%에 불과했습니다. 4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12%는 오히려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최근 남북관계는 지난해와는 달리 냉각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도를 넘은 북한의 대남 비난이 지속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가장 최근인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겨냥해 한국이 다시 미북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자가 지난해부터 조미 사이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운운하다가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고력과 수치심만 있다면 중재자 타령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깎아내렸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1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나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기할 소지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 북한의 도를 넘는 대남 비난이 본격화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문 대통령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평화경제 구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조평통은 또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계획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을 노릇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남북 대화는 방해 요소일 뿐이며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입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 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비난이 지속되자 대응을 자제하던 한국 정부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의 8월 16일 브리핑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난 19일엔 미국의 눈치를 보는 한국의 외세 의존 정책 때문에 남북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한국 정부가 동족이 내민 선의의 손을 뿌리치고 외세 의존에만 집요하게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스스로 제 발에 족쇄를 채우고 미국 상전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식민지 하수인의 가련한 처지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같은 대남 비난은 현재 북한에게 남북 대화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신년사라든지 남쪽에 대해서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남쪽하고 상대해봐야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만이 이제 그렇게 비난으로 나오는 거로 봐야죠.
미국을 상대로 기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게 나서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곽길섭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뭐 경협이라든지 교류가 이루어질 때는 모르지만은 그 협상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나서지 말라는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부터 북한이 우리 쪽에 원했던 게 제재를 그 우회해가지고 북한을 대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내가 이제는 뭐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북한은 올해 13차례의 각종 발사체 도발을 통해서도 대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 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 직후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입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냉담한 태도는 지난 10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면 협의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하루 만에 거절했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지난 10월 29일 브리핑입니다.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11일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의 철거를 최후 통첩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서워 지난 10여 년간 금강산 관광시설들을 방치했다며 이제 와서 한국에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압박과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금강산이나 아니면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이 남북한과 한국 정부와 관계를 해야 되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떡인데 그 떡이 필요 없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상관 안 해도 우리 식대로 잘 살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느라 남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입니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비난은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지난 21일 내년에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연말 연시를 앞두고 대북 지원을 떠들어대며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력에 눌려 북남 선언의 어느 한 조항도 이행하지 못한 가련한 처지를 가리기 위한 노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북한 모자 의료 지원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 장애인 지원 사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희떠운 소리라고 비하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대남 비난은 결국 한국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의 하위 구조로 여긴다는 점이 대남 비난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선미후남 전략으로 돌아섰다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극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엔 북한이 한국 정부를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2019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9년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조치가 활기를 띈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대북 외교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내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방북을 허용한다면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에 좀 더 적극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 한 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 올 한 해 주목된 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유연성이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인도주의 목적의 특정 사안은 제재 면제 대상이라는 조항이 탄력을 받은 겁니다. 2019년 12월 25일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건수는 40여 건, 지난해 허가한 17건보다 2배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 WHO, 월드비전, 유럽연합,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네레이션 휴머니테어 등 8곳의 면제 신청을 한꺼번에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WHO는 아일랜드의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와 차량 석대 대북 반입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질병 예방 백신을 위한 연구소와 장비 등 43개 품목을 허가받은 지 사흘 만에 추가 면제 조치를 받은 겁니다. 올해 안보리는 대북 지원단체에 대한 면제 허가 건수만 늘린 게 아닙니다. 이들이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지난해 최대 5달이 걸렸던 절차가 올 여름 한 달로 줄어든 데 이어 더욱 짧아진 겁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 대표는 지난 13일 VOA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가 빨라져 신청 후 5일에서 10일 안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프리미어전스와 유엔 인구기금 등 6개 기구가 한 달 안에 면제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5개월 넘게 걸렸던 유니세프의 4월 신청은 8일 만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안보리의 더딘 심사 과정을 지적했던 제미 한인의사협회는 지난 7월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 대학과 함께 최근 2년간의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평균 보름이 걸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평균 99일이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달라진 겁니다. 이 같은 안보리의 변화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는 국제 구호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구호단체들은 제재로 인한 대북 지원의 차질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제재 때문에 송금 창구와 생필품 공급망이 제한되고 지원 물품을 싣고 갈 선박조차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유니세프는 안보리에 신청한 대북 반입 물품 일부가 거절된 첫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Last week we had the first rejection of some of the items that we submitted to the sanctions committee ever. We also know the sanctions committee process takes longer, so it takes us between 6 to 18 months.
유니세프는 또 치료약 등 물자 반입에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도 눈에 띄는 한 해였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1월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등을 금지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품목에 대해 대북 지원과 관련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책정 세코 공보담당관은 이번 조치는 안보리가 제재 면제를 인정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타 물품 반입에 대해 스위스법으로도 반출을 승인하는 것으로 법적 확실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재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아예 대북 활동을 접은 구호단체들도 있습니다. 21년 동안 북한 지원 활동을 해온 핀란드의 민간단체 핀란드 개발협력기구 피다가 대표적인 오펙 조치로 활동이 어려워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Save the Children, 국제구호단체 Humanity and Inclusion도 제재로 인한 자금 유입 경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은 대북 지원 자금 모금 규모가 사상 최저를 기록한 해이기도 합니다. 12월 1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올해 북한 내 취약계층 380만 명을 돕기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 사업에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8,70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 breakdown in diplomacy with no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Meeting the population's basic needs of food, acces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as well as to clean water and adequate sanitation.
기본적인 식량과 보건, 깨끗한 식수, 위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자 인권의 기본인데 북한과의 외교가 주춤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유엔 국가팀도 북한 주민 40% 이상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어린이 20%가 발육부진 상태로 신체, 인지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식량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암울한데 지원자금은 목표액의 20%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활성화하려면 북한 정권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 당국이 6년째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제기구의 현지 농작물 수확량 조사 등 북한 내부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약 지역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영양 상태, 작황 실태를 조사해야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효과적인 대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물품이 대상 계층에 제대로 분배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검증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해 1억여 달러를 지원해온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대북 사업을 중단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구는 구호단체들의 잇단 도움 요청에 따라 내년에 신규 대북 지원금 4,170만 달러를 승인하고 북한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독립적 검증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에 북한이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외부 지원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덜고 무기 등 군사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배고픔에 고통받는 주민들은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부딪혀왔습니다. 2020년 새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외교 행보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금수 품목인 석탄과 유류를 운반하는 선박들이 올해 100여 차례 북한 남포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남포에 석탄 항구를 촬영한 24일자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 두 척이 정박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이들 선박들은 길이가 각각 약 150m와 130m로 며칠 전까지 해당 지점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박이 이뤄진 시점이 최근이란 의미입니다. 이들 선박 두 척은 모두 선박의 적재함 덮개가 열려있는 상태로 정박 지점이 석탄 항구인 점 등으로 밀어볼 때 석탄을 싣거나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항구를 촬영한 다른 날짜의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12월 한 달 동안 최소 5척의 선박이 이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간을 되돌려 올해 1월부터 살펴보면 이달 24일까지 해당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최소 71척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별로는 11월 9척이 해당 항구에서 포착돼 가장 많은 선박이 드나든 시점으로 기록됐고 이어 8척씩이 확인된 2월과 5월, 8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월과 3월, 7월 등은 단 3척씩이 발견돼 평소보다 정박한 선박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거나 구름으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해당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71척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2017년부터 북한 석탄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선박들이 석탄을 실어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로 향했다면 이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올해 2월 촬영된 또 다른 위성사진 서비스의 사진을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된 해당 위성사진에는 길이가 175m에 이르는 대형 선박이 석탄 항구에 정박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특히 이 선박의 적재 공간 위로 석탄 등을 옮기는 대형 크레인이 뻗어 있어 당시 석탄을 싣는 작업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 처리한 YG 어네스토와 길이가 비슷합니다. 앞서 YG 어네스토는 이곳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인도네시아로 향했다가 억류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서도 유조선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올해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정박했던 선박은 최소 47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4월을 제외하고 매월 2척에서 6척의 유조선들이 해당 시설에 1, 2일간 머물다 떠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해당 지점이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유조선들은 외부에서 확보한 유류를 이곳 하역 시설을 이용해 내륙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우의 연간 양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매년 연간 상한선을 크게 넘어서는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보호 아래 네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북한인 10명이 강제 추방됐다고 현지 언론 카바르 허브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네팔을 떠나라는 네팔 정부의 지시를 어긴 채 불법으로 체류 중이던 이들 북한인들은 히말라야 항공편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간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네팔 국립수사국이 북한인들의 추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방된 북한인들의 이름과 여권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북한인들이 네팔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북한의 외화 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의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최종 이행 보고서를 내년 3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네팔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31일자로 33명의 북한 국적자를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은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사업에 4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북한에 통보했습니다. 대북 지원금은 북한 아동의 사망률을 줄이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약 48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할 때 알렉산더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이날 북한의 리흥식 외무성 대사를 만나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연방정부 법령에 따라 유엔 아동기금의 예방적 치료적 복원 개입을 통한 아동의 유병률과 사망률 감소 사업에 해당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예산이 480만 달러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의 공식 법령정보 포털 사이트에는 24일자로 미화 479만 5,122달러의 대북 인도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게재됐습니다. 25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 웹사이트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는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 대북 영양사업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 약 3,777만 달러 중 10.6%를 차지하는 다섯 번째로 큰 지원국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밀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번 대북 지원 결정을 보도하면서 러시아가 3월과 4월, 6월에 걸쳐 약 8천 톤의 밀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지원한 2,895톤의 밀이 6월에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고 그보다 며칠 전에도 1,100톤의 밀이 흥남 부두로 운반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4월과 5월에 러시아에서 지원한 밀이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지원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한 내 도시 근교 지역의 상수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영교 기자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24일 북한 내 상수와 거주 사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국제적십자위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도시 근교 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4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 세 곳은 함경남도 정평읍과 개성시 부근의 장풍군 개천리, 함경남도의 신상 노동자구로 내년 5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미 사업이 완료된 곳은 평안남도 순천시로 지난달 상수도 시설이 완공됐다고 국제적십자위는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의 상수도 시설은 60, 7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 우려에 따라 개선 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되면 정평읍 4만 3천 명, 개천리 5만 9,200 명, 신상 노동자구 1만 7,500 명, 순천시 4,050 명 등 지역 주민 12만 3,750 명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은 북한 내에서 조달 가능한 자재를 주로 활용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는 이밖에 지역병원 두 곳과 재활치료회복센터 두 곳의 개보수 작업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황해남도 송림시 재활치료회복센터와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양시 낙랑구역 재활치료회복센터는 지난달 개보수가 완료됐고,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함경남도 함흥시 소재의 함경남도 병원은 이달에 끝났습니다. 또 평양시에 있는 평양의과대학 부속의원은 건물 기반의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국제적십자위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예,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그룹홈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비영리 모금 사이트인 기부아시아에서 탈북 청소년 그룹홈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모금 운동을 시작한 유튜브 채널 아시안보스는 서울에서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김태훈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아시안보스가 모금 사이트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돌볼 수 없는 탈북민 어머니를 만난 것이 계기가 돼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가시고 나면 아이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당장 급한데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훨씬 지나서 그 아이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때가 2006년으로 김 대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탈북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늘어나 현재 탈북 청소년 10명이 김 대표와 함께 살고 있고 아이들의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합니다. 김 대표는 또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라는 민간 단체를 만들어 탈북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보스는 이번에 모금된 돈이 김 대표와 함께 살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의 생활비뿐 아니라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좋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북한 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만큼 성장하지 못해요.
김 대표는 아직도 한국에서는 탈북민을 비주류, 소수자로 보는 시선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을 조합한 용어로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 모집을 중개하는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안보스는 이번에 기부아시아를 통해 미화로 약 4만 3천 달러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정오 현재 118명이 적게는 $5.8에서 많게는 $582까지 모두 4,700여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예,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북한 정권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왔다면서 북한의 근본적 변화는 신앙의 자유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북한의 평화로운 새해를 기원합니다. 콜린 브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성탄절을 맞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크룩스 대사가 올린 사진은 평양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대사 등 외국인들이 영국 대사관저에 모여 점심을 먹으며 성탄절을 기념하는 모습이 성탄 트리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북한 청진 출신인 허은성 한국 안산 동산교회 목사는 VOA에 성탄절을 맞아 탈북민 신도들과 북한에서 예배를 드릴 날을 기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도 그렇고 오늘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서로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저희 서로가 나누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항상 북녘도 생각하고 또 북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오셨던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 모든 자유와 예배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오늘도 또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과 평화로 이 땅에 온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와 미사 등이 25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동영상을 통한 성탄 축하 메시지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신성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그의 사랑을 기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is sacred time of year, Christians celebrate the birth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nd rejoice in his love for every person.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성탄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우리 곁 낮은 곳으로 오셔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함께 잘 사는 나라는 따뜻하게 서로의 손을 잡는 성탄절의 마음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5일 성탄절과 무관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관영 매체 어느 곳도 성탄 언급이 없었고 이를 기념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유엔 보고서와 기독교 단체들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성탄 축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올해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한 국제 기독교 선교 단체 오픈 도어즈의 데이비드 커리 미국 지부 회장은 VOA에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기독교 신자 6만여 명이 수감돼 있을 정도로 기독교 통제와 박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are arresting people for having Bibles. They're restricting people from going to meeting freely to talk.
북한 당국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체포하고 주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신앙에 관해 얘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지난 6월 서울에서 가진 종교자유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종교를 아예 말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말살했습니다. 말살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없어버리는 것이 말살입니다. 공산 독재자들은 종교를 탄압했지만 김일성처럼 말살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당 자체를 100% 크레인과 사람을 동원해서 다 까서 없애버렸고 종교를 믿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다 죽이거나 처형하거나 수용소에 보내서 물리적으로 그 생명체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 북한의 특징입니다.
북한은 과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한 곳으로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 씨 등 외가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잔혹한 기독교 탄압으로 많은 기독교인은 남한으로 탈출했고 나머지는 처형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기독교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태정공사는 북한인들은 외부에 나와서야 이런 역사와 북한 정권이 기독교 교리를 활용해 김 씨 가족을 우상화한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성경책에 나오는 십계명을 읽어보니 제가 북한에서 9살 때부터 달달 외웠던 북한의 유일사상책의 항립의 10대 원칙하고 너무나 따갑니다. 현재 북한을 움직이고 있는 북한의 모든 법의 법률적 기초로 되고 있는 당의 유일적 명도체계 항립의 10대 원칙, 김정은은 이거 유일상책 항립의 10대 원칙을 유일적 명도체계 항립의 10대 원칙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보면 십계명을 그대로 본땄습니다. 순서도 똑같아요.
가령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온 사회를 철저히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라고 둔갑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토요 생활 총화와 지도자 교시 학습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평양신학원 교수이자 봉수교회 소속인 이성숙 목사는 평양을 찾은 외신 기자들에게 하나님이 곧 김일성 주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입니다.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스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수령에 대한 개인 숭배에 이념적으로 도전하고 국가의 통제 밖에서 사회적 정치적 조직 및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독교 전파를 특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5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주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 출석한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된 국민의 기본 권리의 하나입니다. 헌법 제68조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공화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이런 주장을 믿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고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는 북한 당국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종교 자유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간 중 개최한 종교 자유 회의에서 신앙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Today I ask all nations to join us in this urgent moral duty.
종교 자유는 모든 사람이 양심에 따라 신앙을 갖고 살며 신에게 영광을 드리는 영원한 권리로 모든 나라가 긴급한 이 도덕적 의무에 동참해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태영호 전공사는 이런 배경과 기독교를 모방한 북한 정권의 속성을 볼 때 북한의 변화는 종교의 자유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통일의 첫 걸음은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에게도 믿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긴다.
교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교회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칩니다.
역사 속 오늘 1972년 12월 26일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신속하게 미군을 파병해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은 대통령입니다. 미국 참전에 대한 트루먼 대통령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한국전 참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한은 미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중요하다.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공격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독립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북한의 남침은 유엔 헌장 위반이고 평화를 침해한 것이다. 우리는 이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통령이 된 지 불과 82일 만에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항복을 받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전쟁에서 사용하라고 명령한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2006년 12월 26일 미국의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9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대통령직을 맡기 전에 포드는 1973년부터 리차드 닉슨이 사임한 1974년까지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포드는 전 부통령이었던 스피로 에그뉴의 사임으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처음으로 부통령직에 지명된 인물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사퇴함에 따라 포드는 선거에 당선되지 않은 채 대통령과 부통령이 된 최초의 인물이 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포드는 대공황 이후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경기 후퇴로 인해서 4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1976년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널드 레이건을 꺾고 후보에 지명됐으나 민주당의 전 조지아 주지사 지미 카터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